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자가 하늘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껴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늘 아버지께서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워낙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유명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들은 적이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조차 싫어진 거죠. 얘기하지만 안 들어. 이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냥 아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그냥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은 싫지만 아버지의 돈은 좋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나쁜 애죠.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유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는 다른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죽은 걸로 치자라는 얘기죠. 이제 당신의 뜻은 사라지고 당신의 돈만 나에게 오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얻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얼마나 특별한 삶의 기회입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 앞에 섰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살고 싶었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문화적인 특징을 생각하는데 허랑방탕의 기본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투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쓰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되게 어리석어서 10억을 받았는데 매년 2억씩 쓰다가 5년 만에 탕진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면 큰 흉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 갖고 있던 일정 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로 다 쓰고 자기 먹고 살 거리는 또 따로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생기죠. 흉년이란 변수가 생겼을 뿐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은 신나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히 사는 동안. 행복했겠죠. 남이 한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소비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탕자 유형의 사람을 살펴봅시다. 현대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규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받는 건 삶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걸 받았어요. 두 번째 소유가 있습니다. 내 돈, 내 관계, 내 기회, 내 직장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 내 역량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태도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 의지, 역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괜찮고요. 그 사람만큼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능력을 무엇에 사용합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지만 내 것을 쓸 때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내가 원하는 것에 쓰고 싶습니다. 이게 탕자, 둘째 아들 유형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즐거운 것에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하면 살겠다라고 자기 인생의 구조를 정하면, 결정하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억압하는 기존 질서가 되고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건 자기 인생을 향한 도전이 되고요. 허랑방탕한 삶은 이제야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의 유형의 인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구조를 나름대로 자기가 짜놨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10억 있는데 5년에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구조를 짜는데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죠.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기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가장 원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돼지를 치지만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의 결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우리 가운데 하는 경고죠. 둘째 아들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게 둘째 아들로 살아가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적용을 하시지들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둘째 아들이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을까? 나라면 건물을 사겠다. 지속적인 허랑방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짠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방탕하게 살지 이렇게 초기에 자산을 다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게 탕자의 비유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에게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건물이 무너진 일을 만날 거라고. 둘째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가장 원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삶입니다. 둘째 아들의 단점이죠. 둘째 아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에 자기의 역량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게 둘째 아들의 단점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둘째 아들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자를 결단하려고 하는 날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장점을 봅시다. 둘째 아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는 장단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장단점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호의적이라는 걸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먼저 상속해달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최소한 이걸로 나를 때리거나 내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만 하면 줄 수 있다. 왜? 내가 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나를 향한 호의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은 멋있게 내가 가서 품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표현했지만 최소한 품꾼은 시켜줄 거라는 신뢰. 내가 이분의 재산을 이렇게까지 날려먹었고 난 당신을 죽은 걸로 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가서 부비적거리면 어떻게든 나를 다시 받아줄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현대적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주로 기복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주께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 뜻대로 쓰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 그렇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쓸 건데 그래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을 기복주의자로 규정하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 기복주의자를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입니까? 내가 나쁜 데 쓰려고 구해도 내가 오래 매달리면 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뢰입니까? 우리들의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줄 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기복주의자 분들께서는 내가 나쁜 데 쓸 생각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매달리고 너무 부탁하면 하나님은 줄 수도 있어. 왜? 하나님 나한테 좀 약하거든. 하나님 나 좋아해.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고 너무 원한다고 하면 해주기도 해. 라는 신뢰가 있죠. 이게 둘째 아들의 장단점입니다. 둘째 아들을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원하지 않은 걸 자꾸 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는데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 어떻게 뭐 내 얘기 갖고 친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아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첫째 아들이 저와 닮아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게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 동영상이 이 3분짜리 이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되게 둘째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다시 펼쳐보기 시작해서 설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주신 역량을, 주님께 주신 기회를, 주님께 주신 것을 내 즐거움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점도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첫째 아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시키면 말을 들어먹질 않았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첫째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첫째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이 첫째가 도대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아버지가 원해도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해. 어떤 일이에요? 이 둘째의 귀한 장면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공명정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바른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을 신뢰해요. 저는 아버지 뜻을 따라요. 아버지 뜻을 지켜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난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핀이 나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공명정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둘째 일만 생기면 아버지는 기준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왜 재산을 뚝 떼서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재산을 줍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나 죽으란 얘기냐? 그럼 일단 네가 죽고 시작하자.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은 걸로 칠게. 네가 나를 죽은 걸로 치겠다면 내가 너를 죽은 걸로 치면 나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랬다면 와, 여기 정의가 실천되는 거 알고 유쾌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까불던 저 아이가 드디어 버림받았다. 이거야말로 공의가 아닌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러시는지. 기가 막히죠. 그가 예상했던 대로 온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있어요.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소를 잡았대요. 소는 함부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를 잡는다는 건 진짜 A급 호텔에 가서,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이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최대한 가장 고급스럽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뭔지 딱 알겠죠? 첫째 아들의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들은 이해할 거예요. 전 둘째라 잘 이해 못해요. 형제가 있어요? 나는 뭐 잘못하면 좀 혼났어요? 너 엄마가 얘는 자꾸 안 오네요? 귀엽대요? 뭐가? 내가 전화할 때 안 귀엽으면서 왜 쟤는 전화할 것 같아도 여전히 귀엽지? 나한테 엄격한 것 같은데 쟤한테는 관대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안 해주고 쟤한테는 해줘요. 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별로 칭찬되는 게 없고 쟤는 대충대충 하는데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막 난리가 나요. 파티를 하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었는데 쟤는 가출했다 돌아왔더니 파티를 해줘요. 첫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좀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봅시다. 첫째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이 오답이 왜 오답인지는 정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첫째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대로 사는 게 즐거웠다면 인생을 저렇게 살지 쟤는? 되게 안타깝다. 나는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 집을 운영하고 일하고 이걸 잘 갖고 나가는 게 더 좋아. 난 이게 보람 있지. 저렇게 놀고 막 자기 재밌는 것만 쫓아다니고 이런 건 좀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아. 내 동생이 좀 정신 차리고 나처럼 좀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아예 나갔네. 걱정이다. 얘 뭐 하고 사나? 힘들게 산다는 소문 듣는데 얘가 연락이 없네. 그런데 당신의 동생이 왔대요. 이제까지 삶을 잘못됐다고 생각한대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볼 생각이래요. 아유, 진짜 다행이다. 얘가 이래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그래. 어딨다니? 아버지가 잔치 하셨대. 할 만하지? 할 만하지. 얘가 왔는데 해야지. 정답을 보면 오답이 보이죠. 첫째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첫째 문제는 맞는 걸 하지만 맞기 때문에 하지만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즐겁지 않아요.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아서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맞아서 참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애들을 보면 화가 나요. 언제 화가 풀려요? 안한 애들이 쫄딱 망할 때 화가 풀려요. 안한 애들이 안될때 화가 풀려요. 그럼 언제 제일 화가 나요? 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여기 왔는데 맨 놀고 안 했던 애들이 내 옆자리에 툭 와버리면 무슨 새치기한 애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화가 나요. 나는 지겹고 힘들지만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건데 걔가 쭉 달려오더니 내 앞으로 탁 끼어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걸 관리하기는커녕 내버려두는 아버지에게도 화가 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맞아서 했을 뿐 좋아서 한게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 문제예요. 왜? 여러분, 진리는 짜증나고 힘들지만 참고 하면 나중에 보상이 돌아오는 투자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 자체로 나에게 선물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맞음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미 나에게 자부심과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돌아오는 것이 맞음이지. 내가 이게 짜증나고 싫고 힘들지만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게 돌아와라고 한다면 그건 투자죠. 그건 방법이고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에 따라 지나지 않아요. 얘는 지금 당장 돈을 썼다면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참고 투자해서 나중에 크게 먹을 거야. 근데 내 크게 먹을 걸 제가 방해하네? 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는 아버지가 정말 뭘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나마 어느 정도 흉내내고 있었을 뿐. 아주 깊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예 몰랐다는 건 아니고. 이게 첫째 단점이에요. 바르게 살지만 화가 나 있는 사람. 맞아서 하긴 하지만 이게 왜 맞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맞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행복하진 않은 사람. 그래서 내이 맞는 삶에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인강보,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정의로운데 옆에 가면 약간 싸늘한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장점도 있죠. 이 사람의 장점은 뭔가요? 그럼 이 사람은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는 건 힘들어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뜻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힘들어도, 그게 재미없어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의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둘째 하나를 굳이 따지자면 이게 더 멋있는 장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예요. 첫째 같은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까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개인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관계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하고 신념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본인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옆에 가보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 굉장한 저주를 퍼부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는 누군가가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분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빨리 죄를 망하게 하셔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은데 걔가 안 망해서 오늘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왜?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건가? 둘이 되게 안 친해요. 둘 다 힘들었을 거야. 아, 같은 집에 태어났어. 그렇죠? 이 차갑고 의로운 선지자인 형과 기복주의자인 동생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교회에서 살아가면요, 서로 계속 비난하게 되죠. 아, 저런 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막. 지 인생 지가 지 멋대로 살고 지 좋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께 또 달라 그러고, 저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뭐 욕을 먹는 거야. 이쪽에서는 세상에서 지만 맞아 보면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 난 나람 한 번 사는 인생 너 같지는 않겠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불행해 보여. 둘이 안 친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이 두 형제가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그란 원이 있다면 그 원의 절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거기에 완전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봅시다. 첫째의 단점은 무엇으로 극복될 수 있죠? 둘째의 장점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처럼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얘야, 난 너랑 항상 함께 있고 너도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가 나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아버지를 공격해도 아버지는 나에게도 달려나와서 왜 화가 나니? 무엇 때문에 그러니? 라고 나에게도 다정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말을 했다면,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소 세 마리만 잡아주세요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세 마리를 아끼지 않을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죠? 아버지 이미 그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첫째 같은, 좀 다른 얘기, 첫째 같은 스타일의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나가서 뭐 난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야 걔 불러와, 불러와, 이 집의 가장이 누구야? 집안 가장이 누구야? 이 돈이 네 돈이야? 이 돈이 네 돈이야? 야, 내 아들한테 내가 잔치를 보는데 왜 네가 의견을 얘기하냐? 네가 의견 있어? 없지? 그럼 해볼까? 뭐 염소 안 줘서 막 그래? 염소 안 줘서? 염소가 네 거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냉정한 자식 같은 애라고. 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어? 뭐, 네가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의 재산을 어? 창기와 팔아먹은 자? 야, 네 동생이야, 동생 이름 불러 이 자식아. 이럴 줄 아나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첫째 같은 사람이었으면요, 얘는 박살났어요. 어디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데 밖에서 난 못 들어가겠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쫓아나와서 얘 맘상했다고 하니까, 야, 왜 그러는데? 얘야.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맘 먹으면 내일이라도 염소 100마리도 잡을 수 있어. 이거 네 거야 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돌아왔잖아.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 동생. 왜 기분 풀어? 여러분, 첫째가 동생, 둘째의 장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냉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더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분 좋게 오늘 좀 힘들면 쉴 수 있었고요. 염소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었고요. 자기가 사는 삶에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시키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나한테 힘들고 맞지만 힘들지만 맞아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게 맞고 좋아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은 조금 더 따뜻하고 관대하게 자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둘째의 장점은 무엇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첫째의 장점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의 장점은 뭐예요? 이게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둘째는 어때요? 하나님 얘기하면요, 둘째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일단 경계심을 가져. 아, 아버지가 나를 또 어떻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재미없는 거 시킬 거야. 힘든 거 시킬 거야. 분명히 아버지 뭐 할까요? 얘기하면 어따 나를 처박아갖고 일하게 만들 거야. 난 그러기가 싫어. 그러니까 절대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일단 노라고 하자. 너 시간 있니? 아니요. 너 오후에 만날 수 있니? 아니요. 너 어디 좀 갔다 와라. 못 갔는데요. 일단 노라고 하자. 만약에 둘째가 첫째의 장점을 갖고 있다면 저게 맞는 거라는 것, 삶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버지가 지혜롭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둘째는 자기의 인생 계획을 허랑방탕으로 세우기 전에, 내가 재밌는 거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그에게 귀 기울이고 그에게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림을 그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가장 싫어했겠지만 사실은 가장 좋아했어야 되는 두 사람이에요. 왜? 둘을 합쳐놓으면 온전한 하나의 신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둘은 왜 그랬을까요? 이 둘은 아버지를 절반씩만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만을 알았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따뜻한 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전체 이 아버지의 두 얼굴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둘 다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둘 다 기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즐겁게 맞는 길로 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중에 하나만 봤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는요, 지혜로운, 의로운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문장 하나만 봐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죠? 다른 나라는 돼지를 쳐도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는 게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돼지를 쳐도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는 게 다른 나라예요. 왜?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착취하니까.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둘째가 도망갔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품꾼은 무엇입니까? 직원이에요? 아니요. 알바예요. 알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 아버지는 가정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해서 허랑방탕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상속자인 아들들도 나가서 일을 했어요. 품꾼들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품꾼도 풍족하게 살고 아버지도 풍족하게 살고 아들도 풍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나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만들었는지. 나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이루어가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무엇이 기뻤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해서 아버지는 슬픈 삶을 살았습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뻤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날개 그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으니까, 자기의 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으니까, 여기만큼은 그래도 내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을, 그 맞음을, 그 기쁨을, 그 맞고 좋은 길을 자기 아들들도 배우길 바란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이 무슨 직원이냐 힘들게 일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조금만 깊게 바라봤다면 자기가 어떤 대단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대단한 일을 이어갈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어서 얘가 굳이 실패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요, 자기가 그 개입해서 그 실패의 길을 막지 않아요. 둘째 아이는 이 아이가 고집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 실패의 길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기다리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러기가 쉬운가요? 달려가서 넘어지는 거 이렇게 세워버리죠. 고생 안 하게 막아버리죠. 하고 싶다고 못하게 해버리죠. 하지만 이가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지켜봐줬어요.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 실패가 이 아이에게 길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하는, 이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건, 이가 어떤 삶을 살았건 다 상관없어요. 나에게 돌아왔으면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리고 첫째가 진상을 떨어서 나가서 그를 달래는 이 아버지는요, 첫째에게 이런 네가 맞지만 차가운 이런 냉혈한 자인 신앙인들아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셨고, 둘째에게 이런 기복주의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둘을 공격하면 안 돼. 왜? 여기서 아버지가 둘 다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설교하기 어려워요. 둘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설교하기 어려워요. 왜? 여기서는 이 아버지가 둘 다 공격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에요. 이 두 아들이 이 지혜롭고 따뜻한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어떤 길을 갔겠어요? 그들은 맞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찬양이 하나님을 가까이를 찬양했는데 하나님 얼굴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한쪽 얼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얼굴만 봐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얼굴만 봐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고 따뜻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계속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왜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다정하신 이 두 얼굴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찾아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왜 이게 재밌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며 느끼며 누리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나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맞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길을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사람. 내가 잠잠히 다시 생각해봐도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맞아. 내가 잠잠히 다시 생각해봐도 이 관계를 지키는 게 맞고, 내가 잠잠히 다시 생각해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피곤해요.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긴 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이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의 즐거움까지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의 기쁨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맞지만 되게 차가운 사람이 되어있을 거예요. 맞지만 되게 화가 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틀린 사람이 되어있을 거예요. 왜? 화나고 차가운 그건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의의 중심은 따뜻합니다. 온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게 하는 걸 하나님께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구하세요. 하나님, 이 일의 기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의 기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육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애가 이쁜 게 자주 잊혀져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내일도 보고 그것을 1년째 2년째 5년째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엄마들이 자주 하는 농담이죠. 아, 애 너무 이쁘네요. 아, 그래요? 그럼 3일만 데리고 보다 오세요. 육아의 고통이 있죠. 기도가 필요해요. 더 깊게 기도해서 이게 내게 얼마나 기쁨인지까지 느끼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라도 그 일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26살부터 일을 해왔어요. 뭐 얼마나 재밌겠니? 되게 재밌어 보여? 할래? 재밌어요. 이게 재밌으려면요, 일의 기쁨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해요. 일의 기쁨을 느낄 때까지. 아유, 목사님이야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하십니까? 월급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그게 당연하십니까? 통장에 그 돈이 찍힌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월급의 기쁨이라도 누리세요. 그 기쁨도 못 누리면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참고 일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돈만 받아도 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람의 문제겠지. 그렇죠? 기도해 보세요. 이 일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맞는 길에 서 있는 게 확실하다면 거긴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숙의 기쁨이건, 그렇죠? 그것이 헌신의 기쁨이건, 거기엔 분명히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도하셔서 내가 맞는 길을 가는데 화가 나 있다면 그 기쁨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돼서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래서 내가 배려해야 되고, 얘는 이래서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얘는 이러니까 내가 참아줘야 되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럴 때 있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내가 일방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참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언젠간 터져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터지면 저기라도 터져요. 그렇게 하는 건요, 첫째 아들처럼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꾸역꾸역 참고 하는 건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까지 가셔야 돼요. 기쁨까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그 관계가 나에게 진짜 기쁨일 수 있어요. 첫째 아들처럼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겉모양을 흉내내고 따라내고 있는데 그걸 정말 깊게 몰라서 자꾸 메마르고 화가 나고 힘들고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아져요. 그거는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자세가 살짝 틀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허리 나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해야지 그게 내 인생, 내 몸에 건강이 되는데 자세가 좀 틀어지고 해서 사실 이게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허리가 나가는 상황이 되고 관절이 다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첫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중요한 사랑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세를 명확하게 잡으세요. 내가 맞는 걸 하고 있는데 화가 나십니까? 좀 더 깊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널 위해서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혹시 만약에 행복하지 않아서 화가 나 계시다면 행복의 기쁨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데 맞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좋아요, 지금. 좋아? 좋죠. 이건 둘째 아들은 행복했다니까. 하나님께 주신 역량을 내 즐거운 데 쓰고 있는데 그때처럼 즐거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꽃놀이 같은 순간 아니겠습니까? 곧 사라져버리겠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죠. 마음 한쪽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역량을 여기 계속 쓰고 있는 게 결국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내 인생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좋지 않은 취미이건 소비적인 취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간을 쓰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이건 그때 욕심을 계획한 어떤 일이건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 역량을 여기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맞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주여 내가 주님의 맞음을 신뢰하고 배워가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맞음을 신뢰하고 배워가게 하소서. 여기서 내가 내 좋은 거 하고 싶어요라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그 맞는 게 왜 나한테 좋은 것인지 신뢰하고 배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수요기도 때 그리고 설교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맞음을 구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맞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나보러 용서하라고 하겠지 뭐. 하나님은 당연히 나보러 참으라고 하겠지 뭐. 하나님 견디라고 하겠지 뭐.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하겠지 뭐. 하나님 뭐 그렇지 뭐. 하나님 항상 그런 식이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응? 그러라고 하겠지 뭐.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가 하나님을 자기 갖고 있는 상식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짓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유연한 분인데요. 하나님 되게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 되게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맥락과 흐름을 따라요. 하나님이 일부일처제죠. 기본적으로. 근데 과거에는 또 일부 닫혀져요. 하나님은요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점에서 노예 제도에서 넘어가시는지 보여요. 그래서 불의하다고 공격받기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점에서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문법들을 쓰세요.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문법을 쓰세요. 뭘 먹어라, 뭐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점에서는 그런 건 다 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도덕적이고 상적인 전형적인 하나의 센텐스. 야, 참아. 야, 열심히 해. 네가 용서하고 네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그럼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답이 시킬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이 되게 간단하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식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 상식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자. 그럼 이 사람이 주를 위해 뛰잖아요. 이런 사람이 휩잡은 전쟁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죽이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저 마녀라고 불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너무 맞잖아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식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멈추셔요. 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랑 별로 친분도 없잖아. 잘 모르잖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분 다 아세요? 그분 다 알아요? 하나님 되게 복잡한 분인데? 하나님 진짜 복잡한 분인데? 그분 소리 이렇게 다 들어본다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 이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그 속을 헤아릴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헤아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참으라고 그랬지. 당연히 이해하라고 그랬지. 당연히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탕자가 자꾸 탕자로 둘째 아들. 언제부터 이름이 탕자가 됐지? 둘째 아들. 첫째나 둘째나 장단점이 있어요. 둘째 아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인생 말아먹고 자기가 지금 돼지를 치는 영역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인과응보를 얘기하십니까? 야, 네가 벌린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야, 이제라도 아빠한테 가보자.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둘째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을 동원해보면. 하나님은 네가 잘못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가서 이렇게 좋은 일이라도 하겠다고 해봐. 니네 아버지 마음 약하잖아. 하나님의 세면 성기를 기억해.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뭐. 근데 그건 싫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다 까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려나?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주시려나? 그렇지도 않죠. 다 까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오릴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막연한 도덕과 상식대로 하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의 답을 내가 찾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불안으로부터 걸어나와서 하나님 길을 찾고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혹시 길이 안 보이십니까?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다가 더럽고 지사세 못 해먹겠다. 이제 세상 방법대로 해보자. 그 언저리에 있으시다면 길이 안 보이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진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대로 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거기서 길이 안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지혜롭고 따뜻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길이 없는 숲속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은 없어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도망갔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 길이 있어요. 이 바르고 좋은 길이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젠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 완료형이 돼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그곳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길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 아이도 공격하지 않고 첫째 아이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버지는 거기서부터 두 아이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길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좋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좋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뿌리 내리십시오. 뿌리 내리십시오.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 오래 걸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돌봐야 합니다. 걸음을 걷다가 주저앉지 마십시오. 길을 시작했다가 멈춰서지 마십시오. 좋은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길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좋고 바른 길,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걸 놓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기에 뿌리 내리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히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좋은 때가 있었다 나쁜 때가 있다, 좋은 때가 있었다 나쁜 때가 있다, 바르게 살다가 또 첫째처럼, 바르게 살다가 또 둘째처럼,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열매 맺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할 때도 좋지만 하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신앙은요, 이게 멀리 갈수록 더 좋아요. 그 하루도 좋지만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질 때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신앙적인 삶이 생기니까, 열매가 맺혀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뿌리 내리세요. 바르고 좋은 길에 서 계십니까? 거기 집중하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집중하세요. 원래 은혜라는 건 1년에 8일 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내가 그렇게 365일을 은혜의 걸음은 걷고 걸으면 거기 인격과 삶과 상황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진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어요. 누구나 지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 같다 둘째 아들 같다. 왜? 저는 항상 제가 첫째 같을 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왜?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화내고, 그럼 내가 첫째 같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 같을 때가 있죠. 왜?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맞아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는 건 알겠는데 좋은 건 모르겠고, 근데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한데 항상 있어요. 그런 그 우리는 약간 보상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반칙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관대함이 생기기 어려요.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둘째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내 이 메말랐던 삶에 이 정도 즐거움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내 역량의 일부는 여기다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들이 우리가 한데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은 진리의 길을 즐겁게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그러면 나는 첫째 아들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둘째 아들 같은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항상, 여러분 다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내가 바른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것까지 조금씩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지혜롭고 따뜻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 난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네. 아, 난 저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좋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좋은 거네 하고 내 안에 설득되어지고, 그 설득된과 함께 누려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삶이니까.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과? 지혜롭고 따뜻한 하나님과. 한쪽 얼굴만 보지 마세요. 지혜롭고 따뜻한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돼요. 위로만 해주는 하나님 아니고, 조언만 해주는 하나님 아니고, 나한테 위로하며 조언하며 이끌고 돕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따뜻한 진리와 사랑, 그 두 얼굴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기도의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하나님 이게 맞는지 아는데 기쁘잖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하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기도가 되게,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좀 누리시면서 이런 삶이 변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신앙의 전부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갖고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차고에 세워놓은 차처럼, 책장에 꽂혀놓은 책처럼. 그런 내가 갖고 있지만 이걸 안 꺼내본 지 1년이 넘었고, 이걸 읽었으면 내 인생에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차를 차고 나갔으면 좀 더 빨리 잘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차고에 세워놓은 그 차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 지혜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르고 즐거운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건, 맞는 길을 가지만 화가 나 있건, 즐겁긴 하지만 불안하건, 길이 보이지 않건, 바른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지 자신이 없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도우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같은 좀 낯선 찬양이에요. 주를 가까이, 주께 가까이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되게 오래 들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좀 가까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나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가 가까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 문제에 나 혼자 서 있지 않고 제 인생 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으셔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걸어가는 심정으로